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 56장, 57장에서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곧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더 책망을 합니다. 아주 크게 지적을 하지요. 그리고 책망을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백성들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이죠.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 하는데도 평안이 없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절대로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그 깊은 내면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를 향해서 악한 자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평강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겉으로 보기에 또 그런 상태로 있는 것 같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낸다는 거예요. 인도해 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칠 수가 없다. 내가 고치리라, 내가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1절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래요. 지금 같은 배우 정말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하는 이러한 자들이 죽을지라도 이러한 자들이 고통당한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에 두지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절대로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 똑같은 거예요. 이 진실한 자는 의인이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 때로는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찌 저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빨리 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서 불러가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예. 그 절대로 마음에 그 두는 자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하나님이 먼저 그 생명을 거둬서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악한 일을 하였던 사울 그리고 악한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명쾌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그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좀 교회에서 생각이 바꿔진 사람들은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걸다 가슴에 주지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부활계란 부활장 고린도 15장을 아주 마음에 두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요약된 것이 십계명이고 또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는 또 상황적인 면까지를 고려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습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어. 또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외치니까 돌로 더 찍어 죽인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 것 저런 것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사울이 그런 게 필요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더 돌로 쳐서 죽이고 저건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러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끄집어냅니까? 사울을 끄집어내지 않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겉으로 보기에는 말창하고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아주 대단하게. 그런데 두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자리까지 나아가도 이 철면피처럼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부싯돌처럼 강하게 만든다라고 이사야서 그때 말씀했죠. 여호와의 종이. 그러니까 견디어갑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똑같이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들이 무엇 했는가도 누구가 관계치도 않습니다. 타타하게 갑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여,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미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만 됩니다. 2절에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 의인들을 이야기하죠.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짐승에서 편히 쉬리라. 영원한 평강으로, 스데반은 영원한 평강에 들어있잖아요. 열두 제자들이 영원한 평강에,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는 성도들이 먼저 죽을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평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 지적을 합니다.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도 두지 않은 자, 의인에 대한 그 마음에도 두지 않고 또 그 의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고통을 당할 때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하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 무당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더 이제 이야기한 거죠. 무당의 자식은 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요. 그걸 간음하는 자와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은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다. 바깥에서 지금 부르는 것이 아니고 유대 백성들 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 주님은 부르지요. 가까이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이게요. 사절에 너희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뭐 악한 자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희롱하느냐?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앞에서는 멀쩡하지는 거 같아. 뒤로 돌아서 가지고 악한 자들끼리 모여서 뭉쳐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의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은 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롱한다 그 말은 웃고 즐기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진짜 악합니다. 예. 누구를 희롱하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 사람을 네가 누군데 네가 희롱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끼는 자를 네가 누군데 도대체 입을 크게 벌려 했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그런데 이건 모르는 겁니다.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이런 죄악 가운데 이렇게 폐역한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지금 이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도살하는도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면서 이게 더 깊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흰놈의 골짜기에서 물렉에게 자식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죄악의 힘이 세냐, 악한 짓을 하느냐면은 이걸 끌고 가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럽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식까지 죽이면서도 이게 복을 받는 것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시면 자기 자식들까지 망하고 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내 자신부터 살펴봐야 돼. 목사의 나부터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어때요? 푸른 나무 아래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눈에 보인 것이 좋은 것을 자기 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항상. 6절에 보면 매끄러운 돌도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 여기다가 예물을 드리고 전제를 쏟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여호와 이름을 너희들이 부르면서 이 짓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겠느냐.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7절 내가 높은 산 위에 높고 높은 산 위에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다 사람들이 볼수 있는 거기까지 높은 산은 꼭대기 보이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8절에 보면은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에 두었으며 이 타락의 극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 그건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쇠마입니다.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말씀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걸 네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도를 가르치라고 그 가르치는 도가 뭐까지 나타나느냐? 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그걸 적어서 그 테필린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둥에는 뭐예요? 메주사를 붙여가지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거기다 손을 대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살아도 말씀, 죽어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거나, 우상숭배에 대한, 우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설주 뒤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악하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으로만 돌아가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으면은 8절에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나 그러지요.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음이라고. 이 우상 숭배, 이 간음하는 이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이때 성적으로도 타락된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돼 가지고 그 여인들과의 잘못된 성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성도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상황에 따라서 영적으로 타락될 수가 있고요. 또 영적으로 타락되면서 육적인 타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아니라 해서 뭐100% 맞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거룩한 교회지만은 그 속에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물들기 시작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물든다는 것은 공부예요.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도가 자꾸 세상 속에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게 되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하냐? 그래 주님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유행되고 있는 미스터 트롯 계속적으로 이태리면 보고 말씀 안 받고 그 새벽에만 잠깐 말씀 받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튀어나온 건 맨날 가수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디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할수 있겠냐? 참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은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고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 보면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와 향품 귀한 것은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데다가 다 쏟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우상에 필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에 결정된 것은 멀리 있어도 그걸 가져 내가 내 것을 만들고 비싸도 자기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저 사람 힘이 없을 것 같은데 힘이 펄펄 살아갖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안 섬겨도요, 힘 펄펄하게 살아갖고 있고요, 날뛰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못된 짓 못된 짓 골라하고 자기의 유익된 것만 찾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건강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질병에 들게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말이죠. 예?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말미암아서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준 거예요. 저것처럼은 안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안 되는데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 버려버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예. 그러나 영적인 센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아, 이것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행한 것은 하나도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익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무익한 일만 골라서 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맞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그러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다.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무리 네가 별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네가 의지하고 권력을 네가 의지하고 네가 돈을 의지하고 네가 친한 사람들을 집중해서 한다 할지라도 바람에 날려가는 일밖에 아니다. 너한테는 무익하게 된다. 예. 그러면서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인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지요.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두었다 그러면 골짜기 같은 것을 메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 백성들의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게 뭐입니까? 죄악에서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시겠고 자기 앞에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께 무익한 것들은 다 제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바울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되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지극히 높으신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이 주님을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그랬대. 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죄를 범할 수는 있으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해주신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영이 소생되기를 원해요. 그게 다윗은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행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네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네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예,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건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기도에 응답이 오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한다 해서 응답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응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기서 응답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이럴 수도 있죠.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저럴까라는 걸 보면 다음에 보면은요. 교회 앞에 봉사하는 것도 없고, 성도들하고 온전한 교제 나는 것도 없고, 자기 잘못하면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어울려주고, 성도들 가까운 그 성도들 서로 인정해주고, 그 성도들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예.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걸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 않아요? 교회가 단단하게 될 수 있는 걸. 건물의 건축과 교회의 비유. 그 메시지를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 겸손한 자. 그러면서 뭐 위로를 줍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러분이 피곤할까 봐서, 우리 성도님들이 괴로워하고 피곤할까 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마음을 터치해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진정한 축복이 이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주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앞서 인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앞서만 인도해 준 것이 아니라 뒤에서 호위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서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날까지 호위해 주십시오. 제 마지막 날까지 호위해 주십시오. 감히 손도 대지 못하고 건들도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 우리 그런 기도합시다. 하나님, 친히 저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다음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호위하지 않냐 이 말에, 그러듯이 주님 제 평생에 호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이제 17번, 그의 탐심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그랬지요.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나니 그가 아직도 폐여가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때려쳐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한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위에 악한 짓을 해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악하면 하나님 마지막에 거두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구원시켜 주신 주님이 어찌 회개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을 때 그를 고쳐줄 것이다.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9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럽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고쳐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를 고쳐주십시오. 그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섬기면서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했다면 그도 하나님 이끌어내 주시고, 그도 고쳐주시고, 그도 마지막 인생에 주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복 주시라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가까운 데 있는 자, 먼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해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른 사람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불러내되 그러나 20절에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잠잠한 것 같은데 사람 된 것 같은데 어떤 일만 벌어지면 악한 것을 솟아내는 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은 있으나 평강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늘 항상 마음에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일 가운데 평안하게 있는 것 같다가 조금만 기회가 나면은 그 속에서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올 수가 있다. 혹이나 강단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이 나온다 할 때 얼른 입을 봉하고 우리가 엎드리면은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할지라도 고쳐주시고 악한 자를 할지라도 택한 자라면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내셔 인도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